레위기 19번 메시지 속죄제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 두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속죄제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속죄제물의 의미, 그릇 범한 죄를 위하여. 레위기 4장은 여러 번 그릇 범한 죄에 관해 말합니다. 그릇 범한 죄는 잘못, 실수 혹은 간과를 말합니다. 즉 그것은 고의적으로 짓지 않은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부지중에 죄를 짓습니다. 레위기 4장의 그릇 범한 죄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죄, 곧 내지 않은 죄를 의미합니다. 아담에게서 받은 죄가 우리 육신 안에 거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부지중에 죄를 짓습니다. 이 죄들은 내지 않은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으며 인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죄라 불리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죄는 인격화되었는데 이는 그 죄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으며 우리를 죽일 수 있으며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살아있는 한 인격입니다. 우리는 죄가 사탄 자신이라고 말하는 구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사탄의 본성임을 가리킵니다. 죄는 사탄의 본성이므로 죄는 사탄 자신입니다. 죄는 아담이 타락할 때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이 죄, 곧 사탄의 본성, 심지어 사탄 자신인 죄가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음을 뜻합니다. 로마서 7장은 죄가 우리 육신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일, 예를 들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거나 우리의 형제를 존중하려고 하나 결과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부지중에 죄를 지었으며 우리가 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어떤 것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두 인격을 봅니다. 한 인격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첫 번째 사람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은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두 인격 곧 타소의 사울인 그 자신의 생명과 죄라고 불리우는 어떤 것의 생명으로 살았음을 가리킵니다. 이 두 인격이 함께 살았지만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좋은 친구였으나 종종 그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뿐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체험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한면으로 우리는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것이며 또 한면으로는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들 모두는 사랑스럽고 귀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장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나 그 결과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무지의 죄들을 짓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지고자 하지만 무지의 죄들인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해 우리가 무지의 죄들을 짓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나온 모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보실 때 심지어 우리의 육신에서 나온 사랑도 죄입니다. 나쁜 것만 죄가 아니라 선한 것조차도 육체에서 나온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산출이나 결과가 아닌 근원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육신은 나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하든 나쁘든 또는 그 중간이든 우리가 육신이란 우리는 죄입니다. 육신은 완전히 죄와 하나이며 죄는 완전히 사탄과 하나입니다. 사실상 죄는 사탄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세상과 하나이며 세상은 세상의 임금과 하나입니다. 이 다섯 가지 곧 육신과 죄와 사탄과 세상과 세상의 임금은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육신과 죄와 사탄과 세상의 임금과 연관됩니다. 여기서의 임금은 권세나 권력을 함축합니다. 세상은 사실상 권력을 잡기 위한 분투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권력을 잡기 위해 분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수는 자신이 사회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에 유익한 어떤 것을 발명하려고 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그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잡기 위해 분투합니다. 이 권력을 잡기 위한 분투는 육신과 죄와 사탄과 세상과 세상의 임금의 결과이며 산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는 육신과 그 영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포함되는 26절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는 헛된 영광을 위한 분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도 헛된 영광을 위한 분투가 있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여기서 교회들, 곧 고대 로마 제국의 지방이었던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썼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됩니다. 우리 모두는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이 말을 우리에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언급된 것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 가운데 있었으며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는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들을 그 교회들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속죄제물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죄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사탄과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악한 자와 세상과 권력을 잡기 위한 분투도 다룹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는 이 네 가지와 연관됩니다. 사탄은 세상의 임금입니다. 사탄은 심지어 그런 임금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은 그가 하나님과 가까웠으나 만족하지 못했음을 계시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으며 적어도 그분과 동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죄를 정죄할 때 그것은 사탄과 또한 육신과 세상과 권력을 잡기 위한 분투를 정죄합니다.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권력을 잡기 위한 분투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모든 좋은 연설과 강연과 설명들은 단지 권력을 잡기 위한 분투를 가리는 구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심. 속죄제물은 또한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죄에 관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셨습니다. 즉 그분은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시는 동안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뱀의 모양으로 심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속죄제물의 효능. 속죄제물의 효능은 단지 죄를 처리하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훨씬 더 큽니다. 속죄제물에서 타락한 사람,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포함되어 처리되며 타락한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죄는 정죄받으며 죄 자체인 사탄은 멸하여지며 세상은 심판받고 세상의 임금은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속죄제물의 효능에 관한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계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계시를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죄를 처리하는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제물로서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과 권력을 잡기 위한 분투가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죄제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사람과 타락한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죄와 사탄과 세상과 권력을 잡기 위한 분투와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여러 가지 가축들,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여러 가지 가축들이 있습니다. 숫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어린 양. 속죄제물은 숫송아지와 수염소와 암염소와 어린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여러 가지 다른 정도로 체험되어질 수 있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물이신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는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타내고 적용하는 것은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취하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더 높게 혹은 더 낮게 취할 수 있습니다. 한 형제는 자신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하지만 죄가 육신을 함축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제는 속죄제물이 육신을 함축한다는 것은 깨닫지만 그것이 또한 사탄을 처리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거하는 한 육신과 사탄과 세상과 권력을 잡기 위한 분투가 또한 나타난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큰 수소이신 그리스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흠이 없음. 레위기 4장은 속죄제물이 흠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을 상징합니다.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 레위기 4장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자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음. 속죄제물은 여호와 앞에서 잡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하셨으며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셨음을 상징합니다. 속죄제물의 피, 속죄제물의 피는 네 가지 다른 효능이 있습니다. 어떤 피는 장막 안으로 가져가 지성소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림. 속죄제물의 어떤 피는 회막 안으로 가져가 지성소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 하늘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상황을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으로 덮습니다. 어떤 피는 분향단의 뿔에 바름, 어떤 피는 분향단의 뿔에 발라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케 하는 효능이 됨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를 힘입고 기도해야 하는 까닭이며 우리는 피를 힘입은 우리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피는 번제단의 뿔에 바름, 어떤 피는 번제단의 뿔에 발라졌습니다. 이것은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곧 지성소 안으로 이끕니다. 그 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게 하는 위치와 권리를 우리에게 주며 우리를 구속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음,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심 안에서 평강을 가져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고 연락될 수 있게 하는 십자가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